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고백들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들 속에서 믿는 자들의 어떤 체험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고 또 신령한 것들이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 안에서의 어떤 치열한 싸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중합니다. 사실 시편에서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그 고백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만 유익을 주는 것은 뭐 물론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진리됨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가는 건 언제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곧 잘 지친다는 데 있습니다. 지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커서 더 이상 어떤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생각이 다 막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태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럴수록에 더 신앙의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편의 고백 속에서도 바로 이런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렇게 찢기고 상처 입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가졌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힘든 과정을 먼저 겪었던 그런 성도들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도 매우 흡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다 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우선 도움이 됩니다. 내게 닥친 어떤 일들이 나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겪는구나,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말씀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정직하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 스스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목이 탄다, 밤낮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 표현은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 거죠. 가슴이 미어진다, 낙망한다, 불안해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늘 의기양양하고 늘 정상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늘 성공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또 아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아픈 것을 겪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시편은 어떤 매우 이상적인 교훈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완전주의자들의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완전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또 주고 있는 내용도 물론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고 또 틀리기 쉬운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시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체험들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 체험 자체가 귀하거나 그 체험 자체가 가치 있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대하면서 어느 한 성도가 겪는 그런 어려움, 아픔, 간절함, 그 속에서 그가 겪는 그 고통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결국 이르게 되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경로가 어떻게 돼서 또 그만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우리가 보통 탄식시라고 분류하곤 합니다. 시편엔 많은 시가 있는데요, 그 많은 시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약 한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분류상으로 보자면 탄식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식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용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해놓는 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사람들의 그런 그 쏟아내는 불평, 어린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날이 아마 한 하루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적지 않게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라고 해서 다른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만, 불평, 원망을 세상 앞에 다 쏟아내놓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하여 올려져야 되고 또 그런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는 그런 탄식이 있는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탄식이 담겨 있는 시를 통해서 그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는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거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도 겪고 그리고 같은 문제로 불평도 합니다. 이건 오직 나만 겪는 일이다 라고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편리해진 부분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불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평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시절들이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뭐 다 건강하고 또 이렇게 가장이 뭐 부모가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크게 걱정 끼치는 일 없이 사고 치는 일 없이 또 학교 잘 다니고 또 뭐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 뭐 자녀들이 또 많이 늦지 않게 이렇게 제때에 또 이렇게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러면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삶이 순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형편에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사를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삶은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충족되지 않습니다. 가정 모두가 다 건강하고 사업이 다 잘 되고 아이들이 척척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찾아서 해주고 그런 일들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의외로 흔치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아침 일찍 아니면 깊은 밤에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보면 잠을 설치면서 받은 전화 중에는 듣기 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쨌든 그 사건 사고가 느닷없이 발생을 합니다. 뭐 식당 갔더니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음식 날아다가 국물을 쏟아가지고 옷 다 버리고 낭패를 당했다 그런 정도는 그런 사고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만하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번쯤 뵙자고 전화오고 결혼한 자녀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또 느닷없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가까운 이들 속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긴박한 어떤 사고 소식이나 또 사망 소식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신자들 삶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쨌든 그동안 누렸던 평온, 평안함 이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속이 상하고 걱정이 앞서고 흔히 말하는 땅이 꺼져라 내쉬는 그런 한숨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지진 일어나는 거 굉장히 무섭죠.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편이 다 이런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42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무슨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하나님의 얼굴, 내 눈물,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시를 쓴 시인의 어떤 그 처지나 입장, 그런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사실 단적으로 대변해 줍니다. 한마디로 깊은 탄식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절박함이 있고 뭔가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땅이 꺼져라 내쉬는 그런 한숨, 좌절의 그런 한숨과는 그러나 다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그 바디메오라 불리는 그 앞을 보지 못한 한 거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앞에 나와서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바디메오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좀 착착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럽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던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이를테면 자신이 마치 바디메오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큰 소리를 외쳐서 그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적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 그래서 기도도 큰 소리로 해야 된대라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게 부르던, 작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나 크게 불러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하고 낯을 돌리시거나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크게 외쳤다 이런 부분들은 다 물론 실제로도 그랬겠지만 그 속에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부르고 찾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찾고 구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주로 활동했던 주무대는 그 위텐베르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죽을 때가 돼서는, 삶의 마지막을 고하게 될 때는 자신이 태어났던 자신의 출생지였던 그 아이슬레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한 3일 전에 그 아이슬레벤의 그 안드레아스 성당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설교 강단에 그가 올랐지만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었던 터라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 됩니다. 1546년 2월 16일에 남긴 이 말이 결국은 루터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우리들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거의 유언처럼 되었다고 그럽니다. 루터는 복음이 우리를 벌거벗은 그런 거지의 신분처럼 낮추고 그리고 그 속에 은혜의 복음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아마 증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우리는 거저 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 증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거지와 같습니다. 거지처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이 느끼는 절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지금 소외되고 단절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늘 우리 인생에 늘 가까이 있는데 나는 갈급함 같은 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찾던 그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처럼, 뭘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아픔을, 어려운 것을 토로하면 뭘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친근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주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 그랬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런 절감이 이제 6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들도 보면 몇 가지 지명들과 함께 표현이 되는데요. 뭐 요단 땅이나 헤르몬산이나 미살산 같은 이런 지명들이 그 왜 등장하는지 뭐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 건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듣고 있는 어떤 소리입니다. 우레와 같은 폭포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바다에 있어서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바다에 그 막 물결 치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그 거센 물결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런 거센 물결이 골짜기 아래로 막 내리치는 것과 같은, 근데 그런 것이 나를 다 휩쓸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한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타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애절함은 더 심각한 상태로 더 악화되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는 이 질문을 가리켜서 내 육체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라고 부릅니다. 내 육체 안에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러죠.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러죠.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도 등장합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신앙과 절망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입에서 신앙도 나오고 한 입에서 좌절도 튀어나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가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어떤 내용과 그렇다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건강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신앙입니다.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그 건강할 때,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심에 대하여 굳게 믿을 때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명, 부활의 생명을 보고 있는 때, 그때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도울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이 정말 확실한 만큼 그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갈급한 상태로 이렇게 영원토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확신은 묘하게도 신앙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그 사이에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형성되고 형성돼 갑니다. 신앙과 의심 사이에 그런 속에서 생겨나고 더 다져집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죠.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왜 하나님 답이 없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외쳤으면 그 반석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고백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고요? 왜 하나님 반석 같지 않습니까? 그거죠. 왜 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제 곁에 없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편 기자가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또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 그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 사이의 그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갈등까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풀어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직하게 다 풀어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답을 주셔서 이제 딱 답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확신에 찬 신앙을 이제 살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아직도 그 신앙, 그 확신과 그 절망스러운 속에서 아직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신앙을 놓을 수 없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단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나 절망스러운 것들이 우리 신앙에 늘 뒤를 따라 붙습니다. 그림자처럼 들러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 그 어떤 긴장, 그 갈등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긴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외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늘 주일날 강단에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영혼에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고 의심이 들고 좌절스러울 때 내 영혼에게 스스로 여러분 설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당장 답이 없는 그런 캄캄함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입을 열어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 그리고 여전히 좀 빠져나올 그런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꼭 내가 늪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를 수밖에 없고 더 크게 외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찬송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찾아오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서 그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의 그 흔적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를 찾고 구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과 그리고 절망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키우시고 굳게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샘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신실하신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